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올해 안에 러시아로부터 S-300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데이간 이란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당 부분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간 장관은 또 도입되는 S-300 지대공 미사일 체계 운영을 위해 이란군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 로스텍사는 이란에 S-300 미사일 전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이란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5년 만에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기도 전에 러시아가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해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관계 개선은 필리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부장이 어제 필리핀의 상설 중재 재판소 제소가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매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문제를 일으킨 측이 해결해야 한다며 필리핀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집트 공항들의 보안상 우려로 인해 이집트 항공 노선을 몇 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이 어제 이집트 정부에 시나이반도 휴양지 샤르멜 셰이크뿐 아니라 수도 카이로와 홍해 휴양지 후르가다에 대한 보안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이집트 관광 성수기에 해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집트에는 최근 혹한을 피해 따스한 햇살을 즐기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급증해 이집트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텐세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 대변인은 오늘 우이에 흐투트 공보장관으로부터 테인세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겼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전체 하원의석의 90%에 달하는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후투투 공보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테인세인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며 개표 완료 이후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아파 소수계 주민들을 납치해 참수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ISIL에 의해 참수된 여성 3명을 포함한 민간인 7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인 뒤 대통령궁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민간인들에 대한 안보와 안전보장을 요구한 뒤 주민들 납치 사건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ISIL과 탈레반을 타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했던 북부 공군 기지를 2년 만에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텔레비전 방송은 정부군이 약 한 달간의 작전 끝에 어제 알레포의 케위라스 공군 기지에 진입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ISIL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가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9월부터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는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별대사가 북한이 국제사회 인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feel the international program that they are.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적용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포 미 하원 테러 담당 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테러국으로 지정됐던 1988년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오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은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11일 서울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연세 휴먼 리버트 센터 등이 마그나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라는 주제로 연 서울인권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y feel the international program that they are receiving.
킹 특사는 또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고 북한은 이제 이런 압력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고 투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모든 조치들이 지속돼야 하고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차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와 함께 대북 압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인도적 지원은 분배 감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도 오찬사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규탄과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던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의 다른 인권 논의 기구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최근엔 유럽연합의 람브리 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자이드 최고대표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틴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토론자로 나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대안으로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can use national courts in many countries to exercise jurisdiction on what is known as universal jurisdiction.
보편적 재판 관할권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하는 제도로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타렉 체니티 부소장은 북한인권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라며 특히 집중하는 주제는 이산가족 문제로 이산가족들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니티 부소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만이 아니고 사실상 인권 위반이라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남북 민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통일 한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서울인권회의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과 남북한 민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가 대신 읽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문제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다 폭넓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울인권회의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 호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각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stands out as the last.
라모스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공산주의 군주제이자 절대주의 왕정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일어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이성우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70년 분단 국가로서 북한 인권 개선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 후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와 연세 휴먼 리버티 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서울인권회의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세계의 시각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세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권과 통일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다음 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1년 연속인데요.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 반대가 22개, 기권 62개였습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와 찬성한 나라가 각각 84개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부터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100개, 2011년에는 112개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존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찬성한 나라가 111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하는 나라가 5개 더 늘어난 116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는 지난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s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올해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에서 2008년 24개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19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에서 지난해 55개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동맹 국가들로 국제사회와 북한 양측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다음 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북한의 의지라며 북한이 평화체제 요구에 앞서 비핵화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등 5자 당사국들은 6자회담에 앞서 북한과 마주앉아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볼 의향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성김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I think the idea that we would be willing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to test their commitment, test,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I think it's still valid.
성김 특별대표는 10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의 오찬 연설자로 나서 북한과의 이른바 탐색적 대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미국 등과 의견을 모았다며 탐색적 대화의 경우 조건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대화에 굳이 탐색적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할지 망설여진다며 대화 형식을 뭐라고 부르든 북한과 마주앉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데 거리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린 문제로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North Koreans have shown no interest in any such dialogue. I mean, I hesitate to give names like.
성김 대표는 6자회담과 관련해 의미 있고 생산적인 관여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중심 목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면 기꺼이 만나 함께 일하겠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기조연설에서 6자회담을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화 형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의 필요성을 대체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an keep an open mind about the format, composition or whatever dialogue. But that does not replace the need for a real commitment from the North Koreans.
북한이 공동 목표인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 혹은 몇 개의 당사국이 더 참여하는 과정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 체제 속에서 가장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6자회담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the order wrong. Before we can get to issues like peace mechanism to replace the armistice, I think we ne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on the central issue of denuclearization.
성김 대표는 위험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계속 유린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의회 하원의 테러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테러 지원 등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테드 포브 위원장은 9일 미국 폭스 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은 북한은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던 1988년 당시보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이를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훨씬 성공적으로 근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미국의 적대적이고 다른 테러 지원국들과 협력하며 부친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2008년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고 현재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이 사안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지만 테러 단체 지원, 납치, 확산 등 북한 정권이 다른 불법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의 주요 확산국이자 테러 지원국인 이란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조하고 있고 지난 10년 이상 이란과 시리아의 포갑 정권과 연계해서 이들이 북한산 무기들을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넘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선박 3척이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태국 당국에 적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안보 소식통들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통신장비와 로켓포, 대전차 공격용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땅굴 기술까지 준수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난 1997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시리아와 리비아에 원자로 건설과 핵물질을 제공했고 지난해엔 미국 소니 영화사에 사이버 공격까지 가했다며 이는 테러리즘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행동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stopped sponsoring terrorism even if our government has said it has.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단하지 않았고 김 씨 정권의 불법 활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란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 지원이 끊기고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20여 년 뒤인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2014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쿠바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북한은 7년째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지난달 포 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once.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 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해서 확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VOA에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And we'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이 관계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미 국무장관이 이를 판단해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포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테러 지원을 멈췄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순전히 외교적 이유 때문에 미 정부가 이를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 합의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1988년 이후 불법 활동에 더 대담해지고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며 국무부가 이런 현실을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밝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지난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성명과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 제재 이행 법안 등 북한 정부 제재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감소한 데다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1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도 13억 3천만 달러로 16%나 줄어 수출인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연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지하자원 수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지하자원 수출이 부진한 것은 양이 줄어들었다기보다도 수출 단가가 상당히 폭락했기 때문인데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중국 경제가 정체가 되면서 중국의 그 원자재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량은 무연탄 수출이 가장 많았던 2013년 상반기보다 25%가량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무연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월 톤당 82달러에서 올해 5월에는 57달러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철광석 역시 가격 하락으로 대중 수출 물량이 70%나 감소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2012년 1억 1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중 교역이 위축된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중국의 대북 투자의 경우 양국 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지난 2013년 20만 7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8만 8천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파견 근로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수는 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는 단둥 1만 2천여 명, 연변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통일을 준비하고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서독이 뜨겁게 하나 되던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진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동아시아 청년연맹이 주최하고 한반도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을 만드는 청년 포럼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영찬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말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날 행사는 청년 대학생, 탈북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일부 개회식은 런던 정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재희 학생의 진행으로 고영찬 동아시아 청년연맹 이사장의 인사,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축사와 이인재 국회의원의 기조 강연, 조명철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 순으로 진행됐고 4명의 참가자의 토론으로 2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통일연구원의 박현우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통일 문제 역시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통일을 만드는 청년 포럼을 이제 발족을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이라는 이제 토론회를 벌이면서 남북 청년들이 진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요. 남북 청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또 함께 고민해보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통일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력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한국 청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인상 사무국장은 탈북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통일 운동에 나선다면 이는 곧 남북 통일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에서 어떤 그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알리고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에서 한국 청년들이 한국 근대화라든지 그리고 한국 광복이라든지 민주화 같은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한국 청년의 그 주어진 현실 3포세대, N포세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그 양극화의 늪에 빠져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화된 신분 상승이 어렵고 갇혀있는 북한 사회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측면, 그 인권적인 측면과 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탈북 청년들도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연세대학교 주승현 통일학 박사 역시 탈북민 청년입니다. 주승현 박사는 통일은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문제이므로 남북한 통일은 한국 혼자가 아닌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에 한국 내 시야를 넓혀 유럽연맹과 같이 항구적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신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참여해서 자신이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통일학을 공부 중인 구정우 씨는 N포 세대,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제 중국 국민이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관점과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이 오히려 더 유리한가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일단 관계가 좋아야 이제 한국에게도 유리하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지금 고립 상태인데 중국까지 이제 고립을 시킨다면 이게 한반도 정세가 이제 너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통일 구상이 더 심하게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 경우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그 주도권을 가진 한국에서도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취업도 힘들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N4 세대로 불리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방청객으로 참가한 탈북 청년들 역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스스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할은 탈북자여서 가능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탈북자는 탈북자대로 역할을 하고 또 이제처럼 남한에서 낯선 사람들은 또 남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살려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북한과 중국 그다음 한국을 지금 다 겸해서 살아봤는데 남한에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탈북자의 애환이라든가 그들이 남한 분들은 이해 못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탈북자의 청년들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 청년들의 역할은 이렇게 저와 같이 혹은 고향 사람들의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해를 좀 더 많이를 해서 이제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서 포용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되었을 때도 최대한 혼란을 이게 좀 절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만드는 청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얀마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 핵심 인사들에게 국가 화해에 대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 가운데 뉴욕 경매장에서는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 중국인에게 1억 7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네. 자, 먼저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25년 만에 자유선거가 실시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예.
현재 총선 개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현재 개표율이 40% 정도 진행됐는데요.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득표율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의 득표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조금 더디인 것 같긴 하지만 예상대로 네. 야당이 계속 압승을 거두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하원 664석 가운데 491석에 대해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은 지금까지 1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163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야당이 단독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3분의 2를 차지하려면 적어도 329석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무난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80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는 헌법 조항 때문에 군부가 영향력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실시된 이번 선거엔 전체 유권자 3천만 명 가운데 80%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당의 압승이 현실화되면서 민주주의 동맹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오늘 군부 핵심 인사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이 텐셰인 대통령과 민 아웅 홀라잉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슈에만 국회의장 등 3명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국가 화해를 위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네.
수치 여사는 이번 총선 결과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강조하면서 민족 대화합과 화해를 위해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텐셰인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셰인 대통령의 대변인인 우예 후투투 공보 장관은 최종 개표 결과가 끝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요.
네.
하지만 공식 개표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후투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개표를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정도, 선거 다음 날 정도 되면 이 개표 결과가 거의 다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얀마는 왜 이렇게 개표가 늦을까요? 예.
사실 미국이나 한국은 뭐 다음 날도 아니고 몇 시간 뒤에는 예. 바로 이제 나오죠. 컴퓨터로 예. 이제 개표가 진행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 개표가 수동인데다가 산지 또 오지가 많아서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얀마는 국토 면적인 67만 8천 평방킬로미터로 북한의 5배가 넘습니다.
예.
인구 역시 5,400만 명으로 북한보다 2배가 많죠. 게다가 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도 적지 않고 전국의 투표소가 4만 곳이 넘어서 개표율이 더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수치 여사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번 총선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예, 수치 여사는 양곤 외곽인 코무 지역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수치 여사가 5만 표를 넘게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올해 70살로 미얀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지난 89년부터 2010년까지 가택연금을 당했었고 군부 독재에 맞서 인권과 민주화 투쟁을 평화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1991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수치 여사의 대통령 출마는 원천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예, 군부가 수치 여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출마 자격을 제한해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헌법은 외국인 자녀를 둔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어서 출마가 불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수치 여사는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 위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 민족 동맹 야당의 압승이 사실상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정권 교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여러 정치적 장애물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형태의 정권 교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75%의 찬성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부가 의석의 25%를 당연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헌법상 군 총사령관이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방부와 내무부, 국경경비대 등 주요 3개 부처 장관을 단독으로 지명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완전한 국정운영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3개 부처는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하는가 하면 북한의 보위부에 해당하는 정보 또 국민의 감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헌법에
예.
선거 없이 군부가 25%를 그냥 차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군부가 실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헌법으로 미리 보호막을 쳤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얀마 군부는 쿠바의 군부 정권처럼 핵심 경제 분야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쿠바 군부 정권 역시 한 70-80%를 이제 잡고 있는데요.
예.
비치와 루비 광산, 이 미얀마는 이 비치 루비로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군부가 이 비치와 루비 광산뿐만 아니라 맥주, 담배, 은행, 섬유, 버스 운영권까지 이 노른자 기업들을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정부 관리들은 대부분 전직 군장교 출신들이어서 야당이 새 정부를 구성한다 해도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과 군부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이 혼란을 막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수치 여사와 텐셰인 대통령 등 정부 요인들과의 대화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수치 여사가 이런 배경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치 여사는 지난주에 나는 압제와 보복을 믿지 않는다. 국가 화합을 계속 강조하면서 또 이번에 승리한 이 의원들에게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말을 좀 조심해서 집권당을 자극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당부까지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험난한 정치 행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현재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험난한 민주화 여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50여 년간 군부 독재 그늘 속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추락해왔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었죠.
예.
하지만 국민의 오랜 민주화 염원, 또 투쟁, 군부 출신인 텐셰인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 개방 결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면서 투자자들이 양곤 등 여러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후 몇 년째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2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자유선거는 그런 민주화 과정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얀마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얀마의 이런 변화, 이웃나라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다고요?
예, 이웃나라인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은 아직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죠.
예.
이 때문에 미얀마의 자유총선이 희망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베트남의 반체제 변호사인 능우옌 반다이 씨는 어제 저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얀마의 역사적인 선거가 베트남의 민주화 투쟁에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년 전에 미한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에 미얀마를 주시하라 이렇게 직접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버마 정부가 개혁을 단행해서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와 더 많은 무역, 투자, 외교 관계를 구축하면서 순조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북한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버마의 개혁 개방에 대한 화답으로 버마를 이미 방문했고 텐쉐인 대통령 역시 이곳 워싱턴에 왔었죠.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2년 전 한국 국회에서 가진 행사에서 세계은행이 미얀마에서 하는 일을 북한 당국은 잘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용 총재는 아버지가 북한 시장민 출신인데요. 이 김 총재는 북한에 관심이 많다면서 미얀마 정부의 개방 이후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주의 배당금을 버마에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합류하면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4년째 계속되는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러시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군요.
예. 시리아 내전 사실 뭐 4년을 넘어서 이제 5년째에도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25만 명이나 숨지고 수백만 명이 이제 조국을 떠나서 외국을 헤매고 있고 난민주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 18개월 안에 러시아가 내놓은 제안은 18개월 안에 헌법을 개정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게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제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돌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제안은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18개월 기간 중에 권좌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반정부 세력은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네. 이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결코 시리아에 올 수 없다는 게 반정부 세력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는 개헌을 위한 재헌 과정에 시리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도 차기 대통령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다 득표를 통해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운영과 외교 지휘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번 제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시리아 내전을 끝내자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불투명한 게 많아서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지지하는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아직도 모호하고요. 둘째는 평화 과정에 어떤 세력들이 참여할지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와 관련해서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은 현재 터키, 또 걸프만의 아랍 국가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여러 복잡한 단체들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성향의 단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대표단을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큰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마침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국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빈 회의엔 20여 개 나라 또 국제 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서 휴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유엔의 스테판 데 미스트라 시리아 특사는 어제 강대국들에게 내전 종식을 위한 로드맵, 그러니까 일정표 마련에 동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는 5년 가까이 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만 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내전을 피해 해외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네, 김영권 기자와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탈리아의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1억 7,400만 달러에 낙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한 점이 거의 뭐 천문학적 수준인데요, 가격이. 예. 이는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저 어떤 그림이길래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요?
예, 이 모딜리아니가 1917년에서 18년 사이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누워있는 나부입니다. 말 그대로 나체의 여인이 붉은색 소파 위에 푸른색 쿠션을 팔베개 하며 누워있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그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미술품 수집가인 자니 마티올리의 딸이 지난 9일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내놨고, 중국인 미술품 수집가가 말씀드린 대로 1억 7,400만 달러를 불러 낙찰됐습니다.
예, 자, 가격도 궁금했지만 예. 이 그림을 낙찰받은 주인공이 누굴까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예, 이 중국 상하이에서 두 곳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류이첸 씨 부부인데요. 이 류 씨는 과거 여성 핸드백을 팔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1980년대에 주식거래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중국 최대의 미술 수집가 가운데 하나로 여러 비싼 그림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국제 미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그림 낙찰 가격이 역대 2위라고 했는데 예. 1위는 어떤 그림일까요?
예, 올해 5월 역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린 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인데요. 이 그림은 1억 7,936만 5천 달러에 낙찰돼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습니다. 또 역대 10위권에 팔린 그림들은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낙찰이 됐는데, 이 가운데 9개가 각각 3개씩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그리고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뷰웨이 뉴스 투데이,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6도, 남포는 최저 7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고, 원산과 장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초기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이란 당국에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늘 이란 당국은 언론인들과 온라인 활동가들에 대한 구금과 기소, 학대 등을 중단하고 내년 선거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의 아흐메드 샤히드 이란 인권특별조사관은 이란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자유롭게 운영돼야 할 언론 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언론인들과 사회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4월 현재 45명이 평화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올해 안에 러시아로부터 S-300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데이간 이란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당 부분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이간 장관은 또 도입되는 S-300 지대공 미사일 체계 운영을 위해 이란군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 로스텍사는 이란의 S-300 미사일 전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이란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5년 만에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기도 전에 러시아가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관계 개선은 필리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부장이 어제 필리핀의 상설중재재판소 제소가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매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문제를 일으킨 측이 해결해야 한다며 필리핀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집트 공항들의 보안상 우려로 인해 이집트 항공 노선을 몇 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이 어제 이집트 정부에 시나이반도 휴양지 샤르멜 쉐이크뿐 아니라 수도 카이로와 홍해 휴양지 후르가다에 대한 보안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이집트 관광 성수기에 해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집트에는 최근 혹한을 피해 따스한 햇살을 즐기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급증해 이집트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이 러시아 여객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이번 사건이 폭탄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사고 원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니다. 미얀마의 텐세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 대변인은 오늘 우예 흐투트 공보장관으로부터 텐세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도 담겼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전체 하원의석의 90%에 달하는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아파 소수계 주민들을 납치해 참수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ISIL에 의해 참수된 여성 3명을 포함한 민간인 7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인 뒤 대통령궁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민간인들에 대한 안보와 안전보장을 요구한 뒤 주민들 납치 사건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